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워크맨십이고요. 헬라어로는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근데 이 포이에마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포임, 하나님의 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예요. 시. 그러면 시가 무엇인가? 시를 알아야 돼요. 시가 무엇입니까? 시는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흰빛과 검은 그늘이 만나고 경건함과 세속주의가 만나며 초월성과 고통스러운 삶이 만나는 장소이다. 시인이 아름다운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시, 그 시인이 그 시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시의 재료가 되는 재료들이 사용되어지는데 그 재료는 밝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함께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어둠을 모르고서는 밝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인생의 고통이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에는 고통과 기쁨이 함께 들어갑니다. 밝음과 어두움이 함께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것과 어두운 그늘과 고통이 함께 들어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의 재료로서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잃고 가슴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전제하신 옴니사이언스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는 인생의 재료 그것을 가지고 시의 진료라고 해요. 진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아름다운 선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오늘 뭐 시 강의 시간이 되어버렸는데 제목도 하나님의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라로 둘이서 걷던 길을 나 홀로 걷는다. 노란 민들레꽃 밝게 빛나고 봄날의 햇빛은 사랑비로 내리는데 그 아름다운 꽃길을 혼자서 걷는다. 황혼이 물드는 바닷가 그 텅 빈 백사장을 나 홀로 걷는다. 고래는 금빛 춤을 추고 황금 갈매기 우유의 낡음만 구름이 타는 저녁 노을을 혼자서 바라본다. 가을날의 호숫가 안개에 잠들고 숲은 금빛으로 타오르는데 낙엽이 흩날리는 골짜기에서 부서지는 영혼의 소리를 혼자 듣는다. 우리는 모두 떠나야 한다. 혼자서 가야 한다. 영혼으로 향하는 길 위에 하나의 발자국을 남겨야 한다. 오 보이는가 성도여, 저 황금빛 찬란한 사랑의 나라, 꽃길을 걷듯이 걸어가는 그대 평온히 잠든 얼굴 해같이 빛나는구려. 이 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인생에 좋을 때가 있습니다. 둘이서 걸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제 그 라구나비치의 몬타지 그 호텔에 그 아름다운 꽃길을 걸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호텔 로비에 커피숍에서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즐거울 때예요.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 중에 아내가 먼저 떠날 수 있고 남편이 먼저 떠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 먼저 떠나고 누군가가 혼자서 추억을 되새기면서 아 그때 내가 여기 누구와 함께 걸었었지, 내 아내와 손잡고 걸었었지, 내 남편과 손잡고 걸었었지 하면서 고독을 불태울 때가 있다. 혼자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혼이 물드는 바닷가, 저는 말리부 비치를, 줌마 비치를 자주 갔어요. 우리 장모님 좋아하시는 말리부. 거기에 저녁 내게 가면 꼭 해가 질 때면은요, 그 해가 꼭 거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돌고래들이 와요. 해 안에서 가까운 곳에 돌고래들이 있는데 햇빛하고 잘 이렇게 마주치면 마치 황금빛처럼 보여요. 갈매기가 또 그 태양역에 그 서양 하늘에 그렇게 비치다 보면 황금 갈매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아내와 내 딸과 내 아들과 내가 즐겨왔던 이 주마빛이 언젠가 만약 내가 혼자 남는다면 나 혼자 거닐면서 둘이서 걷던 그 길을 나는 혼자서 걷고 있겠지. 지금 저 고래는 금빛 춤을 추고 황금 갈매기 우위의 낡은만 구름이 타는 저녁 노을을 나는 혼자서 바라보겠지. 이런 상상을 가지고 제가 이런 시를 썼어요. 또 우리 지난번 비숍에 우리 갔을 때 그 호숫가에 얼마나 금빛 단풍이 있습니까? 거기 에스피는 그 비숍의 에스피는 호숫가에 물이 닿는 곳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날의 호숫가 안개에 잠들고 숲은 금빛으로 타오르는데 낙엽이 흩날리는 골짜기에서 부서지는 영혼의 소리를 혼자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내 아내를 잃고 혼자 가게 되었을 때 정말 얼마나 고독할까?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기쁠 때와 슬플 때,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이와 같은 고독의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생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무엇을 사용하는가? 이 시에서 마지막 연에 나타납니다. 오 보이는가 성도여 저 황금빛 찬란한 사랑의 나라 꽃길을 걷듯이 걸어가는 그대 평온히 잠든 얼굴 해같이 빛나는구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둘이 가든 혼자 가든 즐겁게 살든 슬프게 살든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의 그 돌아가신 모습 마지막 그 장례식을 그 발인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보았을 때 그 93세의 연로하신 삐쩍 마른 얼굴에서 어쩌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고 정말 평안한 얼굴이 나올 수가 있는 것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하늘나라를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슬퍼하기도 하고 수많은 다양한 인생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씨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는가. 먼저 4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고통받게 했습니다. 울부짖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워하고 슬퍼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씨가 되게 하려고 미리 다 계획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모세를 부렸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자기 혼자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또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전제한 능력으로 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또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 열기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 깨어지고 손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는데 또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막 재앙을 일으켜도 바로가 뿌떡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강화시켜가지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자들 사람의 아들과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바로의 왕자도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서야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막 금과 은과 폐물을 막 줘가지고 빨리 제발 나가달라고 빨리 나가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많은 것을 가지고 60만의 대군을 이루어서 애굽을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신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드라마틱한 연출을 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다시 강박하게 만들었어요. 바로가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어?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지? 내가 저놈들을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군마를 병거를 몰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몰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에 왔습니다. 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이제 병거를 몰고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간담이 녹았겠습니까? 이야 이제 우리 여기서 다 죽겠다.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요, 가만히 있으면 저 바로에 군사 들어와서 사정없이 칼로 창으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베어서 죽일 텐데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저기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저 바로에 창에 죽게 하겠느냐, 아니면 저 물속에 빠져 죽게 하겠느냐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이게 하나님의 그 시인의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이에요. 막 놀라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을 통해서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앞이 깜깜하죠.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심정이 그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그 시인으로서 위대한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위대한 계획을 가졌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지팡이를 향하여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모든 그 바닷물이 싹 갈라지고 마른 벽처럼, 그 벽처럼 물이 서 있어가지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해도 해도 너무나 전능한,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최고시구나. 하나님으로 영광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또 이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맺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를 또 유인합니다. 바로는 어? 저들이 마른 땅 건너시 건너네? 우리도 건너갈 수 있겠지 하고 바로의 군사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곳을 향해서 막 들어가서 한참 걸어갈 때에 바닷물이 하파지게 해가지고 그 바로의 애굽 군대들이 다 물속에서 죽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의 진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를 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가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 일곱 명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세 명의 딸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수만 수천 마리의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그 욥의 약대와 소와 양들이 다 약탈군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종들이 다 잡혀가고 사로잡히고 다 집이 불타버리고 남은 재산이 하루아침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몸까지 병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피부병으로 막 냄새가 나고 기아장으로 긁었어요. 오죽했으면 그 아내가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저주를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이처럼 그 처절한 고통에 빠졌던 욥. 이게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인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망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둠의 터널에 빠진 욥의 인생을 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욥은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끝까지 정직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 욥과 먼 데서 온 세 명의 친구들이 막 쟁론할 때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저주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네가 죄를 많이 지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이렇게 네 아들이 다 죽어버리지, 이렇게 네 딸이 다 죽어버리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네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욥이 죄가 있어 그런 거 아닙니다. 욥이 너무 정직했기 때문에 사탄이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께 내기를 한 거예요. 저 욥에게 저런 고난을 주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그 애견과는 다르게 이 욥은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병들라 하면 병들 것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로서 만들어져가는 시의 재료들의 인생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욥을 세우십니다. 욥의 친구들을 벌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의로운 내 종 욥을 비난하느냐. 너희가 잘못되었다. 빨리 가서 그에게 재물을 드리고 사죄하라. 그래서 막 욥의 친구들이 막 놀래가지고 욥한테 와서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잘못 큰 절을 하면서 사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는데 욥에게 또다시 7명의 더 좋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3명의 딸을 또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의 딸들이 그때 땅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두 배로 불려주셨어요. 두 배로. 양이 5천 마리라면 만 마리를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두 배로 불려줬어요. 그리고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요. 아름답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때 욥이 말합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말로만 귀로만 들었었다더니 고난받은 후에는 내가 아버지를 내 눈으로 보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씨의 재료로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우리 인간의 그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권치님 사모는 너는 지금 이렇게 지금 간호사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지금 네 교회가 있잖아. 우리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다 하나님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나중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씨,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의 씨로서 만들어져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순종하라. 우리 어떠한 고난이든 뭐 고통이든 즐겁든 잘 살든 못 살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멘 예 욥처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씨로서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저는 그 제가 마지막 시 하나를 더 읽고 여러분에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게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 달리는 길이 있습니다. 아픈 가슴을 안고 눈물 쏟으며 달리는 그 길. 내게는 길이 있습니다. 조각난 가슴을 사랑으로 치유받는 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거기에 가면 주님을 만나는 그 길. 주님의 포근한 품 안에서 초라한 인생의 가슴 썩는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되놓이는 곳. 주님의 사랑이 달과 별과 나무의 시냇물 그리고 큰 산의 자태가 되어 가슴 썩는 이야기들을 밤샘껏 잡아먹고 새 마음, 새 기쁨, 새 소망을 생명수처럼 부어주는 곳. 엔젤레스 포레스의 깊은 밤길 거기에 가면 주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밤도 주님을 찾아 그 길을 달립니다. 오늘도 제 가슴은 기쁜 사랑으로 가득 차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쓰게 된 것은 개척교회 할 때 정말 사람은 없고 또 이 개척교회 하면요 사람들은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함부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 말 저 말해서 상처 입고 주일 저녁에만 괴로워서 있을 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정말 이상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을 찾아서 갑니다. 40분, 50분 가는데 그 길이 어쩜 그렇게 포근하고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길. 거기 가서 내 슬픈 사정을 아릅니다. 내 안타까운 사정을 아릅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어떡합니까? 내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시면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그때 막 떠오르는 글들을 적으면 이게 바로 그때 나온 시예요. 제가 그 신낵과 시냇물소리를 들으면서 지은 시. 제가 시를 많이 썼습니다. 이것도 제가 쓴 책이고 이것도 제가 쓴 책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성으로 쓴 책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나의 그 고난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지금 여기서 강하게 기도해요. 저 혼자도 주야 부르짖고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 수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강한 영성으로 오늘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반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에 열심히 여러분이 참으로 뜨겁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모두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축복과 우리의 현재의 좋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아버지의 영광 받기 위한 하나님의 씨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의 재료로서 부서지게 해주시고 때로는 통합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서 저희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나라는 이 재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